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첩의 족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결코 작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심을 아브라함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이 위인전, 아니 이 성경을 아브라함의 위인전 정도로밖에 읽지 않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볼 때에 언약적인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렌즈가 없으면 구약에 나타나는 숱한 인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느 좋은 교훈집 정도로밖에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구약 통독에서 많이 탈락되기도 하는 민수기나 신명기, 그리고 무수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여러 규정들과 조례들과 그리고 족보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다알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언약의 렌즈가 없을 때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렌즈로 이 구약과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또 족보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내내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붙들어 가시는지,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실패 속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복구하시는지, 여러 시대의 절망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양시켜 주시는지, 이러한 언약적인 렌즈로 구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해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족보의 나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이큰 장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 오늘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끊기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히 차질 없이 문제 없이 어떻게 진행해 나아가시는가에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언약을 이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언약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 인물적인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1절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고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타납니다. 먼저 족보를 살펴볼 때에 이 족보는 정보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아쉬운 본문이 됩니다. 족보는 이름과 그 이름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믿음을, 신앙을 보여주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아, 이런 이름이 있구나 할 정도로 딱 이름만 적고 또 이름, 또 이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의 이름이 연거푸 등장하는 이 족보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저 불리고 지나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의 사이에 살아계셨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시대에 같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족보는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끝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족보는 결국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인 것 같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이 족보의 끝에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이 손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것까지 그려가며 읽을 때에 이 숱한 족보의 이름들, 이 세월과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손때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그 시대와 그 이름이 있던 시절을 함께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면 분명 족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장이 왜 구두라라는 이 첩의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사실 11절에 있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고 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어디에 거주하며 살았는지 이 11절이 중심인데 이 11절을 위에는 구드라라는 첩에 대한 후손의 족보 그리고 이 11절 아래로는 하갈이라는 첩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 위아래로 첩의 족보들이 11절을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언약적 관계를 선명히 구분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통에 있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로는 서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는 이삭이고 그 위아래로는 비언약적인 관계의 사람들임을 족보임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두라는 여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구두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이루어 주심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에 난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원래 족보대로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빼고 구두라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여전히 이 구두라의 족보가 이 첩의 자손들은 언약적인 계통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삭 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을 지향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스마엘도 똑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림 없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또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선명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진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영적인 언약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흐릿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전에 23장에서 막벨라굴을 헷 족속에게서 살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보여서 은 400세겔이나 주면서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남기지 않는 사람임을 이 막벨라굴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적 속의 수작과 세상의 합리적인 유혹에 대해서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도전적인 일인지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영적 분별력으로 선명히 드러내고 가리워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자와 적자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질서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줍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준 것은 무엇이고 서자들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소유와 재산 이 단어의 차이는 이 간격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 근동에는 서자와 적자의 문화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상속을 하는 구분의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상속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산입니다. 가축과 재산, 보물, 돈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민족 대대로 내려와서 함부로 아무리 내가 족장이 되었다 한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문에 대한 문제가 기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이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계보를 내려줄 수 있는 것 곧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재산, 기업 그리고 정통성을 상속할 수 있는데 적자에게는 오늘 이삭에게 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많은 재산의 80%는 이삭에게 20%는 각자 쪽에서 서자들에게 분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기업과 정통성은 이삭에게 그리고 재산은 이삭을 포함하여 서자들에게 각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적절히 배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통성은 이 계보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수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재산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 계보를 주었다라는 것이고 서자들에게는 그들이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을 만한 독립할 정착 자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차등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지 누구는 덜 받고 더 받고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볼 때 이스마엘과 같은 자에게 이런 서자에게 몰입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로 바라볼 때 불편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어떤 금수저와 은수저와 같이 태생적인 조건을 나눈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감성적인 정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반복되는 문장 속에서 이스마엘을 비롯한 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자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을 똑같이 다 누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머문 그곳에서 다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결코 루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주고 있는 복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은 무엇을 얼만큼 받았는가에 대한 소유와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역할, 즉 복의 통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축복은 이스마엘과 다른 모든 서자들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 16절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17장 19절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 계통을 이어가는 적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특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입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장 16절에서도 보면 이스마엘도 똑같은 열두 아들을 낳으며 족속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갈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엘라이로이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 모자를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적자나 서자나 그들을 존재의 가치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서자들에게 이삭을 떠나서 동쪽 혹은 아라비아 북부 쪽으로 이동할 것을 말합니다. 이삭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계통자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견고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그의 장치입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흐릿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영적인 질서를 힘써 지켜내는 아브라함의 이 선명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켜내는 데에 애매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3일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남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네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참 믿는 구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때가 간혹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대본 안에 내가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라면 믿는 구석이 있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예수님의 성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복의 통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과 나의 직장과 학교, 지인과 가족에게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 기준을 선명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들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지혜와 용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적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 계보에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보낼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을 선명히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